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우리 더드림 친구들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13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666.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핫한 감자 중 하나인 666이라는 숫자야 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핫한 감자가 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예, 이게 마귀의 숫자인데 왜 이거에 다들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아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더더욱 아닌데 예, 왜 그런지 아마도 관종 중에 관종인 이 사탄이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 666에 대한 괴담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언젠가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의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마와 또 우리의 오른손에 666을 이렇게 새길 건데 그것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예, 절대 666을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복음보다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래서 이 공포심을 이제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걸 두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666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요즘 세상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마나 여러분 이마에다가 666을 새긴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점 하나도 못 버티고 다 빼는 시대인데 주근깨, 기미 이런 것들도 에? 못 봐가지고 다 빼는 시대인데 누가 그런 것들을 새기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바코드. 처음에 바코드가 막 세상에 나왔을 때 바코드가 또 666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코드를 받으면 모 놀이동산에 가면 띠띠 이렇게 찍는 그거를 주는데 그걸 받으면 또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QR코드가 나오니까 이제는 QR코드가 666이다.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뭐가 나왔어요? 베리칩이 나와요. 베리칩. 인체에 심는 이 베리칩이 나왔을 때 그게 666이다. 예. 그래서 이 베리칩이 언젠가 상용화되는 날이 예, 모든 인간에게 심어줘야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걸로 매매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날이 올 건데 그걸 받으면 예, 멸망당한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들이 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리칩 망했어요 지금. 예, 상용화되는 게 망해가지고 예, 지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AI가 나오니까 AI와 관련해서 뭐 적그리스도니 뭐 666이니 막 이런 괴담들이 예, 나돌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666에 대한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바로 무지함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예,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 예,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히 이해할 뿐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666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메시지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사탄의 또 한 가지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예, 하는 일, 이 땅의 교회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 전략을 알고 이 마지막 때의 전투를 이렇게 대비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12장에서는 드디어 악의 끝판왕이죠. 악의 끝판왕인 붉은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탄이 자신의 제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 그리고 1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붉은 용은 앞에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이 용보다 먼저 등장한 여자, 이 곧 교회죠. 이 여자가 낳을 이 한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것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늘 무식하다 그랬어요. 늘 죽여서 없애면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여서 없애고 죽여서 없애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여서 없앴죠. 그런데 끝났습니까? 예,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죠. 예, 그로 인해서 자기가 망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내쫓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르심으로 인해서 사탄은 그 길로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한 천사가 있었죠. 예, 바로 미카엘 천사장이 이제 이 사탄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제 더 격렬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다름 아닌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이제 핍박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또한 이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2장 17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그랬죠. 어느 한편에는 여자의 자손들이 남은 자손들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 위에는 이 붉은 용이 씩씩거리면서 이제 2차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전을 앞두고 대열을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영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바닷속 무적행으로부터 누군가를 또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원군이죠. 협력할 두 조력자를 불러낸 것인데 바로 두 짐승을 이제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붉은 용, 곧 사탄의 조력자들입니다. 또는 이제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들을 동원해서 이제 다음 마지막 전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붉은 용과 또 바다 짐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은 사탄의 삼두체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사탄은 따라쟁이라고 했었죠. 그죠? 하나님 따라하고 예수님 따라하고 모방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요, 이 사탄이 두르고 있는, 이 사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을 따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더 우리가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셋이 함께 합동작전을 이제 펼쳐서 이 땅에 여자 곧 이 땅의 교회를 이제 박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은 이제 어떤 음모를 꾸미고 또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공격을 해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탄의 계략을 이제 미리 보여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고 깨어서 방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듣고 깨닫고 깨어서 방비하라. 따르세요. 듣고 깨닫고 깨어서 방비하라. 오늘 우리도 듣고 깨닫고 깨어서 방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에 11장에서 잠깐 나왔던, 기억나십니까? 두 증인 이야기에서 두 증인을 죽인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짐승과 같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을 이제 한 것입니다. 앞에서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예,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바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통솔 아래에 있는 세상 주관자, 실제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나는 제국적인 세상 권력, 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사탄의 권력을 대행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여자 곧 이 땅의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또 진리를 파괴하는 일을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누가 될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되겠죠. 로마 제국, 네로 황제 같은 이 세상 권력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후반부에는 이 짐승의 모양새, 몽타주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뿔이 열이래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리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12장에 나왔던 붉은 용이랑 매우 이제 모양이 흡사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우 모양이 흡사합니다. 이것은 이 붉은 용도 그렇고 이 짐승도 그렇고요. 우리 앞에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을 이제 흉내를 낸 것입니다. 흉내를 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일곱인데 이들은 몇 개래요? 열 개래요, 열 개. 그러니까 무조건 흉내 낼 뿐만 아니라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여러분 사탄은 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이 가짜 권세, 거짓된 권세를 과장하고 또 과시합니다. 사탄은 늘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과장하고 과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가 과장하고 누가 과시하죠? 없는 사람이 그래요. 없는 사람.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가짜. 오늘날에도 여러분 부자들도 보면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진짜 부자는요 과시하지 않는데, 왜냐? 진짜 부자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과시하고 누가 과장하냐 하면은 어설픈 부자들, 가짜 부자들이 과시를 한대요. 그래서 이것저것들로 자기를 화려한 것으로 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라서. 진짜 부자는요, 어떤 사람은 자가용도 없더라고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 대중교통이 있는데 뭐하러 자가용 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BMW, 버스, 메트로, 워크. 예. 그리고 명품 백 이런 거 안, 그냥 백팩 메고 다녀요. 예. 어떤 할아버지께서 버스를 타고 까만 봉지 하나 들고 복도방에 가셨는데요. 보니까 건물주들에 까만 봉지 들고 버스 타고 복도방에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땅 부자야. 빌딩 부자였던 거예요. 전혀 부자처럼 안 보여. 예. 굉장히 검소하더라는 겁니다. 굳이 과시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진짜 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과시하지 않아요. 자기를 막 홍보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홍보하고 누가 과시하고 누가 과장하냐? 가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린 양께서도요 일곱 뿔과 일곱 눈만 있고요 왕관은 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 무거워. 써봐요. 24장로들도 모두 어린 양께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드렸다 그랬거든요. 24장로들도 자기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다 벗어드리는 판에 무슨 왕관을 몇 개씩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과시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과장하고 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도요 얼마나 대놓고 또는 대놓고 하거나 아니면은 은근슬쩍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고 과장하고 과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부유한 자는요 과시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참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들에는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행동이죠. 그리고 진리를 파괴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이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짐승이 열 왕관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짐승이 그냥 과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적인 통치권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와 같은 세상 권력이죠. 여러분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열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뿔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통치권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도 상당한 권력을 잡은 존재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뿐 아니라 여러 법과 제도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 모든 영역에서 또 그런 세상 시스템 속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정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네로 황제 같은 한 시대의 특정 인물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렇게 제한돼서 보면 여러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이 마지막 때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어떤 영적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특정 권력가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또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외에 이 세상 권력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특정 사람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이런 공산주의 같은 이런 이념과 사상 그리고 어떤 국가 체제 어떤 시스템 등으로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러한 이 적그리스도적 흐름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적 흐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전 영역을 통치하면서 이 땅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진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전 영역을 살피고 그러면서 또 깨어서 분별하고 그래서 사탄의 속임과 이 박해를 우리가 방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현 정치 세력이 또 이 사회 전반의 흐름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부가 어떤 법을 제정하고 또 어떤 국가 시스템을 세우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요 결국 뭐냐 하면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뒤흔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자유는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오는 이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저히 통제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오늘도 보면 나오겠지만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적 흐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도 계속 보면 이 짐승의 몽타주가 계속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뭐라고 합니까?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거예요. 표범, 곰, 사자 모두 맹수들이죠. 이 또한 매우 무섭고 강력한 세상 권력을 이제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2절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서도 짐승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름 아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그 당시 제국들이었던 바벨론, 또 바사,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계보다. 예, 일리가 있죠. 예,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제국입니까? 로마. 예, 실제로 여기서 사자와 곰과 표범이 지금 여기서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 세 맹수가 합쳐져 있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일체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2절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이 첫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오늘 이 13장에 보면요 권세라는 말이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 권세는요 하나님 권세가 아니죠.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에게도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또 능력도 있다. 보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뒤에 4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보면은 용, 곧 사탄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거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따라쟁이라 그랬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자기 능력과 권세를 준 거예요. 사탄은 그저 자기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상당한 능력과 권세가 부여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짐승은 그 능력으로 어떤 일까지 모방하냐 하면요.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뭡니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이에요. 이 사탄이요 뭐까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탄은요 진짜 모방의 명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흉내라는 거예요. 흉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죽고 부활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그야말로 흉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실제로 보면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머리 하나만, 일부분만 상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치면은 요거 하나 죽은 거예요. 요거 하나.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요, 부분적인 것이고요. 또 우리 뒤에 보면은 42달 동안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아니고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그 상처가 나았다. 이것은 이제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을 흉내낸 거예요. 그냥 모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뿐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한 것은요, 이거는 그냥 모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는 사기꾼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기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기절해버린대. 너무 재밌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기절해버린대. 죽은 척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때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절하지 말고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절하지 말고 죽자. 네. 그럼 오늘 이 짐승도요,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죽고 부활하는 것 같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도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이 사탄이 흉내낸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것은요, 어떤,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쓸 건데요, 외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적을 보일 뿐인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가짜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적인 능력, 내면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참 부활인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적인 능력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기적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면의 능력, 내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적을 보이지만 그 속은요, 여전히 마귀인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뭘 추구합니까?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그 힘으로 부활을 흉내내서 더더욱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더욱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충성을요, 이가 다 이제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철저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철저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곧 자기 부인의 내적인 힘,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내면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의 능력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정반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적인 내면의 능력, 곧 내공이라고 할까요? 내공이에요, 내공.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요, 외적인 능력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런 내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내적인 내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힘을 더 가지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는 힘을 내려놓고, 이것도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이 내면의 힘, 곧 온유와 겸손과, 따라해보세요. 온유함과 겸손과 섬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유함과 겸손과 섬김. 우리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의 권력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먹었다가 싸웠어요. 누가 2인자가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속성이고, 또 이것이 여전히 마귀의 속성, 또 적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적그리스도,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속성이요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속아? 사탄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두 눈 부릅뜨고 찾지 말고,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막 찾지 말고, 먼저 내 안에 그런 잘못된 힘의 논리를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 힘의 논리를, 이 세상의 논리를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어떤 강력한 권력가를 의지하고, 또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그 외에 이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는 이 힘의 논리를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유엔 사무총장이 적그리스도인가? 막 이런... 반기문 사무총장 되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그런 거 유튜브 보고 찾지 말고 내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속성을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의 논리,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뿌리 뽑아라.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능력과 권세가 뭔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이제 살아가는데, 이 종말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능력과 권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진정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외적인 능력, 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는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곧 내적인 힘과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러한 내면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곧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요 곧 성품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능력은 곧 성품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능력 따로 성품 따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은 능력이고 성품은 성품이지, 예수님의 능력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성품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는 그 성품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내면의 힘, 여러분 이 내면의 힘이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내공, 이 내공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이 곧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성품이에요. 그게 곧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내면의 힘,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내면의 힘. 이 내면의 힘, 여러분 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부인의 능력. 아멘. 우리 5절부터 8절도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도 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탄의 능력과 권세예요. 먼저는 말로써 그죠? 그 힘을 발휘한다 그러죠. 여러분 말에는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말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 상대를 속이고 말로 제압하고 심지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도요. 이 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그의 장막 곧 이 땅의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로 비방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말이 많으셨나요? 침묵하셨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내면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침묵하셨어요. 이 사탄과 짐승은 쉴 새 없이 말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말하고 말로 공격하고 속이고 죽이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었던 겁니다. 힘과 권세로 세상 위에 군림하고 또 이기고 또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기는 것도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죠. 최종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 몸을 죽일 뿐인 것입니다. 앞에 11장에서 두 증인도 이 적그리스도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박해하고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오늘 이 어구는요,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666이라는 표와 대조되는 이제 말입니다. 이 666이 어떤 숫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게 된다. 이것은 반대로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진정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가는 방향이 정반대.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지지도 않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힘과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에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속지도 않고 동조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짐승이 아무리 미혹하고 박해한다 해도요, 그에게 경배하는 자는 쭉정이뿐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쭉정이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사탄이 힘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또 칼로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 세상의 무기는 힘이고 권력이고 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냐?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능력이고 권세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이제 했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 구절 38절 39절, 오늘은 38절 39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여러분 이 믿음, 이 믿음의 확신,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제 앞에 나온 짐승이랑 완전히 몽타주가 완전히 달라요. 네.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이 무엇과 같대요? 앞에서는 표범, 곰, 사자였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인데 그의 실상은 뭐냐? 양의 탈을 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이것은 이제 삼두체제의 마지막이에요.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은 어린 양인데 말은 뭐처럼 해? 용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한다. 바로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말은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고요 바로 그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사상, 사탄의 신학, 우리 앞에서도 했죠. 진리를 허물어버리는 이 사탄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말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 되게 사기꾼같이 생겼고 정말 무섭게 생긴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보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진짜 어린 양 같이 생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네, 뒤통수 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그 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달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겉은 어린 양의 모습을 띠는데 그의 말 속에는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의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예.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이라고 하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악이라고 하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선이라고 하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곧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도요, 우리에게 사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빛의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듣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이 둘째 짐승도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이 짐승을 대신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도 마찬가지 큰 이적을 이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우리 11장 5절에 보면요, 두 증인도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한다고 나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또 모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미혹이 사람들에게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아주 잘 통하는, 아주 잘 통하는. 왜냐?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말씀보다 기적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보다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와 이적에 쉽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 어떤 능력으로 인한 기적, 거짓 기적을 우리 인간이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성령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유튜브에도 이런 그런 유튜버들 많이 있어요. 성령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언하고 치유하고 또 축사사역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기독교적인 증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으로도요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더 큰 기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보니까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은요, 그러한 이적을 행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첫째 짐승에게, 곧 자기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15절에 가니까요, 그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건데요, 특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거예요. 앞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모방한 것이고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요, 성령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도 그것을 똑같이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앞에서도 이 셋을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용은요, 성부 하나님을 따라한 것이고요, 또 적그리스도는, 바다 짐승은 그리스도를 따라한 것이고요, 땅의 짐승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모방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은 뭐냐 하면요, 진짜와 가짜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짜와 진품과 모조품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냐,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세를 하면서 이 세상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도 참 기쁨도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적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부터 18절 말씀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둘째 짐승이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계시록 7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이제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666을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 이 숫자를 푸는 이 방법들 중에 이 알파벳에 순서대로 1, 2, 3, 4, 5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수를 합산한 수, 합산한 수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역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부여, 알파벳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들을 쪼르륵 뽑은 다음에 합하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상당히 그래도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시대의 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시가, 물론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히틀러라든가 뭐 김정일이라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EU 유럽 연합의 지도자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세간에 떠도는 뭐 이런 인물들의 뭐 대입을 우리가 맞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정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어떤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수인 것입니다. 이 666은요 그냥 마귀의 수인 것이에요. 마귀를 상징하는 수인 것입니다. 이 666이라는 수를 보다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수는요 불완전 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완전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 수도 있는데 그 바로 6입니다. 그 불완전 수 6을 3개 나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완전 수, 하나님의 수는 뭐죠? 7이에요 7.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보면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일곱 별, 일곱 영.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모자란 육은요, 불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방의 수입니다. 모방의 수. 가짜예요, 가짜. 육은 뭘 의미한다고요? 가짜를 의미해요. 예. 미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모방, 현혹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모방의 명수라 하더라도요, 그는 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 막 다 세어보고 앉았어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고 666이 뭔지 그걸 막 세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분별의 지혜예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딸기 우유도 다 가짜라더라고요. 여러분, 딸기 우유에 우유가 안 들었대요. 몰랐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덴마크 파스테르 이런 이름이 붙은, 그런데요 우유 함량이 0%예요 다 무슨 분말이고 연유고. 뭐 이제 우리 듣기밖에 없으니까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는 그래도 우유가 90% 들었더라고. 그런데 어떤 우유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유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유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경악할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경악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의 교회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같은 사역자들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름 예배와 신앙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요 가짜가, 가짜 투성이에요. 네. 그러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탄의 미혹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우리도 진짜가 됩시다. 아멘.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진짜 살아내야 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